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귀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특히 박영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제 제가 몇몇 아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를게요. 이대원 목사님은 제 선배님이시고 우리 정창균 교수님은 제 합신 이제 동기이십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제 뭐 저희들의 귀한 선배이시기도 하시고 합신에서 저희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신복윤 교수님 사모님 여기 와 계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신복윤 교수님 저희의 선생님이시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아마 여러분 스스로 잘 모르실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도 그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위하는 동안에 우리 남북교회에서 한 달에 200불씩 학위하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남북교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분들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희 동기 가운데 우리 김지찬 교수하고 저하고 우리 김명국 목사님이 중간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합신 학생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서는 저희가 학위하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서 참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름에 여러분 수련회 하는데 같이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도록 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남북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귀한 사역을 늘 하게 하시며 또 여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며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늘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들이 더욱더 성경의 가르침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지키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심만을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고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품어야 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세계에 대한 이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 세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뭐 이 세상이 이렇게 조그맣지 않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 세상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겁니다. 믿는 사람도 그들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죠.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수만큼 다양한 세계관이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대로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찬찬히 한번 구성해보고 그것이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보는 일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오늘 뭐 그 얘기를 많이 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다. 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세계라고 그러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이제 세계관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이것을 재미있게 하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느냐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전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규정한 다음에,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다음에 이제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의 속을 드러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게 형성되어질 거예요. 예, 그림이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따져보면 이쪽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검은 걸로 그려놓은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하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평생의 작업은 뭐냐? 이 두 개가 일치하도록 노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개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빨간 걸로 그려놓은 것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신 여러 목사님들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뭐 이런 분들, 또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그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는 문제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점점점 기독교적으로 더 온전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 수련회를 이곳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휴가를 다 이곳에 반납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이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 또 성경을 읽는 것에 우리가 충실해 나아가면 우리의 생각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성경적이 될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성경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에도 참여하곤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가끔가다. 그게 이제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매우 존중하는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회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실하게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일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나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변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왜 여기가 문제냐?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기독교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 바깥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우리 속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평이상 이것을 한 세 종류로 나누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순전히 자의적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누구든지 살펴보면 이거는 정말 비기독교적이다라는 걸 조금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가지고서는 여기를 문지방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지방에 이게 한 5, 60대 되신 여자분들이 주로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문지방에 이렇게 숨은 되나요 안 되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상관없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 뒤에 꼭 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구태여 거기 설 건 또 뭔가요?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거기에 될 수 있으면 서기 싫은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성경적으로 따져서 얘기하면 거기 선다고 해서 복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에 우리들은 그렇게 이제 배웠어요. 그죠? 아까 목사님 작은 아드님이 이제 군대에 가기 시작을 그러는데 저희 큰애가 이제 제대할 때가 됐습니다. 걔가 어렸을 때 이제 9월 초에 이제 제대를 하는데요. 걔가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제가 몸이 좀 나빠가지고서는 이제 갔었어요. 한 4학년 걔가 그때쯤 갔었었는데 어떤 가게에 들어갔거든요. 가게에 들어갔더니 제가 그 문지방에 서서 놀았어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 모두가 놀랬습니다. 엄마 아빠도 놀랬고 걔도 놀래고, 그죠? 그 가게 집 주인은 왜 화내는가? 왜 남의 집 문지방에 서가지고서 장사 못하게 하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전혀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안 받다가 거기서 놀란 거죠. 아니 거기 섰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예?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에 의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런다고 하는 걸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런 데 서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죠. 가끔가다 안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여기다 한번 써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의 이름을 여기 썼어요. 이게 서양 사람 이름이니까 괜찮지. 여기에 이제 우리 박영선 목사님 이름을 제가 쓴다든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썼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니 저래도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세월이 한참 지나면 이런 관념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모로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미녀들의 수다 뭐 이런 거 혹시 보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시나요? 그렇죠? 거기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이제 미국에서 온 여자분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미국에서 한국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근데 걔네들 이제 출석을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썼다 그래요. 근데 갖고 있는 펜이 빨간 펜뿐이 없어가지고 빨간 펜으로 애들 이름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뭐 한국적 사고방식이 별로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이제 다 놀래면서 선생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 봐요. 뭐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예? 미국에 사는 한국 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면 안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 관념은 자라나는 애들에게도 암묵리의 언양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사고방식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그 사고 그 좀 깨름직한데 이름은 쓰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누군가의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쓴다고 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일이 있어질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신경 쓰실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쓴다고 해도 깨름직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전혀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적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처럼 기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깨름직할 거 아니겠어요. 저들은 아직 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말하자면 우상에 관한 습관이 있는 거로 그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 잘 전도할 의미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쳐가면서 전도하면 안 되죠. 예? 당신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런다고 해서 뭐 이게 되지 않아. 그거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게끔 우리는 신경을 써야죠. 그러나 우리조차도 그러한 깨름직한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선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보는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험 보는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미역국 끓여왔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요. 암만 예수 믿는 집안이어도 그런 일이 발생 안 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 실제로 이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0 며칠 대통령 선거하는 날. 며칠이었죠? 19일. 맞았나요? 예. 그날이 공교롭게도 이명박 지금 현 대통령의 생신이셨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분도 장로님이시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그러고,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성인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날 미역국을 못 끓여주셨대요. 예? 왜요? 혹시 잘못될까봐.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사고방식 속에 그냥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 그냥 있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엄밀하게 그분들한테 이제 취조하듯이 물어보면, 예? 여사님께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친하신 분들이 있으면. 아이, 그런다고, 그,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 마음속 깊은 곳에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게 상당히 많은 것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은 극복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믿고 있는 분들한테, 안 믿고 있는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요. 아무 날에나 이사 갈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손 없는 날 찾아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이 아니면 아무 날이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주일날도 되긴 되는데 주일날 이사 가고 그러면 예배에 참석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날은 피하는 거죠. 그날 이사 가고 그러면 벌 받을까봐 피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가끔 가다가 옛날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당신 주일 안 하시오? 그랬더니 그날 했다가는 벌 받으면 어떻게 되면 이러는 거예요. 끙은 비기독교적입니다. 우리는 주일날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죠? 주일날은 다른 거 안 해요. 주일날은 뭐만 하시죠?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죠.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 날에나 이사 못합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 자녀들 아무 날에나 혼인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들 여쭤보세요. 못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죠? 날짜 받아서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나 예수 믿는데 그런 거 따지는데요. 그 사람은 신앙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죠? 전혀 그런 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다 보면 아 그런 것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되어집니다. 그죠? 우상의 재물이라는 문제가 이제 성경에 나타나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할 때는 이 세상에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없는 거잖아요. 우상한테 재물을 드렸다고 해서 우상이 뭐 와서 집어먹나요? 예? 옛날에, 우리 이제 제사 지내고 뭐 그럴 때요. 제사 지내러 그 신들이 와요? 안 오거든요. 그죠? 그게 정확하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습관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꺼리낌직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정말 잘 믿다 보면 그것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의 말함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가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교적 쉬운 것들입니다. 왜 쉽느냐?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잘 알기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이게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안 믿을 때 하던 게 있는데 그거를 기독교적으로 바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새로운 기업체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공장이 이제 새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새로운 기업체를 할 때 대개 고사지내죠. 그죠? 이게 오늘날은 없는 줄 알았는데요. 저를 아주 놀라게 했던 몇몇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데로부터 일부 기자들이 그 정책에 반발해가지고서 나와서 시사인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제 만들었어요. 아주 엘리트 기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회를 아주 새롭게 하겠다는 노력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사인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첫 토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라디오를 듣고 있었었는데 운전하게 하면서 근데 제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한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서 대부분의 기자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그 인쇄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남으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데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일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사도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엘리트 되는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회를 가장 바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관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시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제 주관마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고사를 지낸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건 지금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이 배를 진수식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고사 지냈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오늘날은 어떡할까요?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날 배는요 대개는 첨단 전자 장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배 진수식하는데도 고사지는데요. 그 얘기는 저를 참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해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따져보면 왜 새로운 공장을 할 때 왜 기업체를 시작할 때 왜 그런 것들을 하고 했죠.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기업체를 하면서 이 공장을 하면서 화를 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그죠?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액 같은 게 끼어들면 안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뭘 받게 해달라는 거죠? 복 받게 해달라는 거. 화를 면하고 복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해왔느냐 하면 이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샤만이라고 그래요. 무당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샤만이 중간에 하늘과 이 세상을 연결시켜가지고서는 우리들이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되게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시베리아 반도를 이렇게 건너서 왔다고 이제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쪽에 있는 무당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하고 하는 일이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올 때 대개 무당이 인도화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를 면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토대를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른 종교가 이제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 둘이 섞여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신라시대 때 이제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불교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 불교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 하시는 분들 이제 만나시면 그분들 이렇게 합장하고서는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부처가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부처가 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2차 돈의 사 뭐 이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왔을 때 진짜 노력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부처가 되신 분의 힘을 의존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애가 없다. 그럼 이제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삼천배를 해요. 삼천배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공로를 쌓으면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래 불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불교는 돌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질된 불교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샤머니즘적 불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아주 심해요. 불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의 본래적인 일은 안 하고 이렇게 변화되어 나갑니다. 불교 자체 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내립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기독교 얘기할 때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사람들이 불교에 접촉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건 불교 망치는 거다. 그런 거 없어져야 된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부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유교가 오잖아요. 유교가 들어오면 여기서는 사람들의 질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하질서, 군사부일체 뭐 이런 거죠. 요즘은 이제 그 별로 관심 없죠. 영화 제목에서 보듯이 부사부일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그 상하질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하질서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만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조상과 나와의 관계는 계속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조상한테 절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유교의 본래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왜 제사를 하느냐? 제사를 잘해야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그게 무슨 유교입니까? 그거는 샤머니즘적 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워낙 유교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없어지고 전혀 없어지진 않지만 없어지고 점점점 샤머니즘적인 것과 관련되어진 것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샤머니즘 하는 거 버렸어요. 또 부처님한테 절하던 거 다 버렸습니다. 또 조상 제사 지냈던 거 그것도 버렸어요. 그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를 안 하는 거였으니까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는 뭐 하는 게 목표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건가? 양태는 기독교적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무당한테 가서 뭐 안 해요. 더 이상 뭐 삼천배 안 합니다. 부처 앞에 가서. 그런 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형태는 바꿔놨는데 뭐 때문에 그거 하느냐.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하고 복을 얻느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새로운 기업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공장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때 우리 남포교회는 좀 덜 합니다. 왜? 박 목사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 안 한다. 이게 분명히 해놓았기 때문에 덜 한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하고 해야 잘 되지라.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죠? 왜 그러냐? 옛날에 부처 앞에 하던 거를 기독교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겉 형태는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저 속마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하고 복을 얻을 건가? 라고 돼 있다면 이거는 겉은 바뀌었지만 속은 안 바뀐 거예요. 속은 뭐가 지배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지배라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까 첫 번째하고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문지방에 서고 그러면 뭐가 잘못된다는 사고방식은 그 자체가 비기독교적인 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형태를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기업체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예배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뭐라고 생각해가 쉬워요? 기독교적인 거라고 생각해가 쉽습니다. 나는 다른 거 안 하고 기독교적으로 하는데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겉으로는 기독교적으로 바뀌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속은 안 바뀌었다. 예? 마치 수박과 같은 거예요. 어? 수박 겉하고 안이 다르잖아요. 수박은 형태가 그런 거니까 그런 건데 우리 자신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화를 면하고 복을 얻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구현하고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고 그거는 상관없고 지금 내가 닥친 당장 현실의 문제를 알아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요. 이 세상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잘 되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잘 되기를 원해요. 예?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죽은 다음에도 좋은 데 가고 하는 거를 기독교의 본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잘 살펴보던 어떤 이제 종교학자가 재미있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종교 현상은 비빔밥 종교다. 그죠? 비빔밥은 어떻게 하는 거죠? 뭐든지 다 집어넣고 이제 비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걸 딱 놓고 불교가 들어오면 그런 섞습니다. 비벼지는 거예요. 유교가 들어오면 그거랑 같이 섞어요. 우리나라 옛날엔 그렇습니다. 사대부들은 이제 유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별로 좋은 말이 아닌데 옛날에 쓰던 말을 그냥 사용합니다. 아녀자들이 절에 가는 것을 그 남편들이 막지를 않아요. 그 국가 전체하고 그 집안이 다 유교적으로 가는 건데 아녀자들은 절에 가도록 허용을 합니다. 속으로는 이중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유교와 불교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전부 다 샤머니즘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우리 속에 그냥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도 이제 어떤 기독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샤머니즘적 기독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였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그걸 어떻게 정말 성경적으로 바꿔 나아가느냐 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걸 하다 못해서 우리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느냐면 유불선 합해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도교잖아요. 그죠? 동학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서학을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천주교회를 서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죠? 조선 말기 때 천주교인들의 사상을 서학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그거하고 반대해서 동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서는 이 동학은 어떤 거냐면 유불선 합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무엇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섬기는 게 하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있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예?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 예? 온 세상이 이제 이것으로 이제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학적인 형태로 그렇게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불란서 혁명 이후로 백성들이 큰 소리를 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불란서 혁명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서구 사회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개념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인간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방식을 막 높여가지고서는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거하고는 좀 더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를 스스로 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여기에 사로잡혀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러느냐? 어떤 큰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평소에는 안 그러시던 분들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지. 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고요. 안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건데 다 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도 어떤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기 익숙한지 아닌지를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닥칠 수 있는 또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나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다 생각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세요. 근데 이 생각하라고 할 때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 생각이 또는 말이 씨가 돼서 그런 게 생기는데, 목사님 왜 그런 거 생각하,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죠? 이게 벌써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자, 생각하셨죠? 잘못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불행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나한테 가장 큰 위로는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 가장 큰 위로가 뭔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조금 아까 생각했었던 내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그 불행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나 그 정도라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5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 있는 말입니다. 1635년, 6년 사이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군요. 당신한테 있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의 선배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독일 하이델베르그 지역강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생사간에 살든지 죽든지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영혼과 몸으로서의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하고요, 우리 생각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대죠. 우리는 대개 우리의 유일한 위로 뭡니까? 그럼 이제 뭐 생각해요? 내가 지금 닥쳐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해결해 주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은 빨리 몸을 낫게 해주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 사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이번 올림픽에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수들과 관련된 가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내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해 있는 거다. 그게 나의 유일한 위로다. 살든지 죽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신앙이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만 주님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라고 우리의 선배들은 고백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형태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속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세 번째 있는 부분이요, 좀 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부분은 뭐였죠?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 식으로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식으로 어떻게 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뭐였죠? 이 세상에서 화를 면하고 복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연습을 한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왜? 이거 잘해야 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 그게 사실은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배에 참여하세요? 남북교회 교인들은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박 목사님이 하도 야단을 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박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현실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박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속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세 사람한테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 질문했더니, 목사님 제가 옛날에 가끔가다 빠졌거든요. 근데요, 한번 예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다가 된통 사고를 당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왜요? 그러면 이분이 한 번도 안 빠지는 건 참 잘하시는 거죠. 근데 따지고 들어가 봅시다. 이분 왜 안 빠지는 거죠? 또 빠졌다가는 이제 어떻게 돼요? 사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안 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안 빠지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네가 왜 안 빠지니? 그것까지 보십니다. 하나님, 내 중심 보지 말고요. 그냥 매주로 오면 그걸 받아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 보신다고요. 하나님 섬기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겉모양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또 하나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안 빠지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뭐 화 당할까봐 그런 게 아닌데 내가 한 번도 안 빠졌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따지면 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죠? 그게 목표면 하나님이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실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뭐까지 보세요? 우리의 심정까지를 보세요. 내가 왜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일에는요, 다른 이유가 붙으면 안 됩니다. 다른 이유가 붙으면 다 가짜입니다. 예? 다 가짜예요. 그래, 다른 이유를 붙여서라도 오는 건 착한 거예요. 예? 오는 건 착한 건데 와봤자 소용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예? 하나님은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그럼 다음 주부터 안 올게요. 하나님이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른 이유를 붙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붙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속의 감격이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이래야 돼요. 그죠? 왜 사느냐고 묻거든 웃고 말지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세 번째 부분은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은 안 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놓고 그것을 이제 우리 현실로 끌어와 볼게요. 어떤 분이 갑자기 머리가 막 아파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머리 아파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펜잘 같은 거 드십니까? 근데 먹었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앞에 이제 성경책이 있어서요. 이거 베고 잤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아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이제 한번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머리 아플 때 이게 유혹이 됩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성경책 베고 자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웃기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경험이 세 번만 딱 합쳐져 보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일의 전도사가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머리 아프다 그러면 권사님 이거 베고 잡아요. 그럼 됩니다.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비결. 사실 이 비결이란 말이 기독교적 용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결이 하나 있죠. 토정 비결. 토정 이재현 선생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교적인 개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무슨 비결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로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그거 옳은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것은 괜찮은 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양태들을 잘 살펴보면 그거 없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까 이거 배고 저 뭐 자고서는 머리 나는 것처럼 네? 개인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그럼 주기도문 100번 하시오. 그럼 문제 해결됐는 실제로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도신경 뭐 하면 뭐가 된다? 뭐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해서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헌금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져.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개인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교회가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교회가 몇백 년 동안 또는 천 년 동안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옛날에 성도들이 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민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특별히 부활의 날을, 부활의 날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유대인의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찾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거꾸로 40일을 센 거예요. 주일날을 덧붙여야 되니까 40 며칠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대개 3월 1일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별로 생각 못하니까 이때만이라도 좀 생각해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은 것 같잖아요. 네? 그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요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다른 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을 그들이 이제 옛날에 렌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40일이라고 그랬어요. 요 40일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걸 이렇게 놓고 나니까 효과가 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생각 안 하는데 요때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요 기간 동안에 특별히 모아놓고서는 이제 자꾸 설명도 하고 뭐 그랬었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뭐가 붙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고기를 먹냐.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고기 먹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은 고기를 안 먹고요. 대신에 생선을 먹어요. 예? 서양 사람들이 이게 천주교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가까운 그 주간에는 한 끼 금식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이거 전부 다 없앴어요. 예? 종교개혁하면서는 딱 뭐만 남았느냐?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 그것과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날을 부활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매 주일 기념한. 왜 이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느냐? 왜 이날 모이느냐? 옛날에 유대인들은 어느 날 모여서 예배했어요? 안식일 날, 즉 토요일 날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주께서 역사 전체를 의미 있게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 있게 인정하는 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모이시면서 그런 역사적 의식을 갖고 모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꾸셨구나. 우리가 이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편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 쉬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황제가 되고 뭐 이러면서 만들어진 거죠. 옛날에는 주일날 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언제 모였겠어요? 주일날로 가서 일하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가서 예배합니다. 또 다 일 끝나고 와서 예배합니다. 그때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예고 그런데 어떻게 모이겠어요? 그러나 이제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주일날은 다 예배하기 위해서 쉬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쉬게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쉬어요. 근데 예배는 안 해. 맨 처음에는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쉬어 지금. 예? 덕은 보면서 예배는 안 해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날들을 전부 다 없앴어요. 그래서 요 기간을 없앴습니다. 없앴던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용어를 쓰면 여러분이 이게 안 없어졌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이게 40일이라고 그러잖아요. 4 곱하기 11이죠. 11을 옛날에는 순자를 써서 표현했잖아요. 한성 순보. 왜 순보라고 그러죠? 열흘마다 나오니까. 그죠? 순원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사순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날이네요. 예? 이게 종교개혁된 교회는 이거 없앤 거거든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교회예요. 그런데 슬금슬금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게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순절을 안 지키는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 칼빈이 만일에 우리 교회를 보면 여기가 칼빈을 따르는 칼빈의 입장을 존중해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그럴 만한 교회가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전부 다 없앴는데 우리는 다 이거 지키는 교회들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동기가 암만 좋은 것일지라도 사순절 맨 처음에 동기가 뭐였어요? 다른 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 안 하니까 적어도 이 기간만이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거기서 연습이 되면 다른 때도 할 게 아니냐. 좋은 동기죠. 그러나 이게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건 우리가 정확하게 보세요. 자, 보세요. 누군가가 아플 때 말이에요. 천주교인들이 성수를 떠다가 가서 먹이면 그 또는 그걸 가지고 뿌리면서 기도하면 어? 병이 낫습니까? 천주교인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천주교인들이 그럴 때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쁠까 말은 안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미신이라고 그러죠? 예? 기독교 미신이에요, 그게. 예? 기독교 미신이 많아요. 드라큘라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죠? 초기 드라큘라 영화에는 십자가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되죠? 드라큘라가 없어져요. 그죠? 그죠? 그게 기독교 미신입니다. 그죠? 근데 계속 그러면 이제 재미없으니까 드라큘라 영화 2판, 3판, 4판 가면 나중에 십자가 딱 갖다 대도 안 도망가죠? 그죠? 그게 좀 더 성경적입니다. 예? 물론, 드라큘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사탄의 세력이 딱 나타난다고 했을 때, 예? 십자가 딱 갖다 대면 없어질까요? 예? 아니에요. 그거 뭐에서 드러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니까 뭐 가지고 나가서 전쟁했어요? 법궤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법궤 뺏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사물주의라 그래요. 이거 가지고 남아가면 이 자체가 무슨 효과를 내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무슨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 미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미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들인데 성경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미신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면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 찾아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미신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천주교인들이 성수 떠다 먹이면은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게 안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어디 가서 수양관을 하나 샀는데, 거기서 우물물을 떴는데, 그 우물물 가져다가 먹이면 다 낫더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럼 안 되잖아요. 공평해야죠. 예? 성수 가지고 뭐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기독교 미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예? 왜 개신교회에서는 모이기만 하면 성경 공부하는데 열심을 냅니까? 그리고 성경을 더 잘 알아보려고 노력해요. 예? 왜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잘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게 암만 우리 속에 있는 거라고 그래야 돼. 이게 안타까운 건데요.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없애는 노력을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 이게 우리의 피로 살로 그냥 있거든요. 이거 없애라고 하면 내 살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이게 아까운 거예요. 예?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종교개혁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이 부모님 때부터 해오던 양식을 바꾸려고 했을 때 더 이상 미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렇지 나 안 드린다.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배 전체를 바꿨단 말이에요. 굉장한 노력을 해나간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없애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중생한 사람들의 초자연적 세계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의 초자연적 세계관이다. 왜 그러냐 하면 중생한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람들도요 굉장히 초자연적인 것을 숭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실론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들이 너무 많아요.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요. 조황신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잘 아시려면 최명신 씨가 썼던 혼뿔이라고 하는 소설, 그 10권짜리 소설이 있는데요. 예? 최명희, 예, 그거 열심히 읽어보시면 돼요.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사고방식을 정말 잘 표현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초자연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구의 이제 사상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돼버렸느냐 하면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 안 하는 분위기로 점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가느냐 하면 자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보려고 해요. 초자연적인 것은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자연도 누구와 관련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되어지죠. 그리고 자연을 넘어시는 초자연적인 것도 하나님과 관련되는 겁니다. 여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가끔가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초자연의 하나님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의 하나님이시죠? 자연적인 하나님이시죠. 이거 한번 대표적인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초자연적인 역사가 뭐 있습니까? 여러 개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거죠. 가장 초자연적인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아주 이적적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응아하고 태어나지 아니하고 어른으로 태어났죠? 아니잖아요.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초자연적이죠. 남자의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잉태시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다른 애들이 있는 것처럼 몇 달 있었죠? 10달 있었어요. 예? 예수님은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한 열흘만 있다가 태어났죠? 아니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자연과 초자연을 같이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일 없어. 그런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만 하시죠? 아니죠. 하나님은 이 자연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과 자연 전체의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관념을 안 가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찍어봤더니 암세포가 좀 더 없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죠. 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항암제 투여하고 뭐 해가지고서는 한 20년 더 사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특별히 관여했을까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항암제 투여하고 뭐 해서 20년 더 산 것도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한 거예요. 그죠? 초자연적으로 낫게 해주신 것만 하나님이 아신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우리도 성향상 그런 것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더 심각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근데 암에 걸렸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 거죠? 예? 우리의 생각은 자꾸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하나님이 역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예? 진짜예요. 우리 가운데서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갑자기 지금 우선 제일 심각한 게 암이라고 생각하니까 암에 걸렸다.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6개월 뒤에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때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뒤에 난 죽는다. 예? 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이 정답을 듣고 웃지 마세요. 웃어도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에 가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찬송하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찬송하시잖아요. 자, 그죠?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에 가면 6개월 뒤에 나는 어떻게 돼요? 주를 배워.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뛸 듯이 기뻐야 돼. 그렇잖아요. 예? 그게 첫 번째 기쁜 이유예요. 예? 아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근데 한국에는 죽는 사람 소원은 다 들어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데, 내가 6개월 뒤에 죽어야 돼. 그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는 거예요. 나 이제 6개월 뒤에 죽는다 그런다. 죽는 사람 소원은 다 들어줘야 되지 않냐. 예? 어? 어머니, 네, 어머니 소원이면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 평소에는 안 믿던 사람도 죽은 사람 소원은 들어줘야 되죠. 그죠? 또 우리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뭐 다른 때는 별로 못하는데 쑥스러워서 어떻게 전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뭐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로서는 어떠냐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그 동안에는 열심히 살아야 돼. 그죠? 나 빨리 가야 되는데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그게 다 거짓말인지 다 압니다. 예?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에 우린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권사님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권사님이 조금 더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더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왜? 이 사람은 여기 있으나 죽어서 하늘에 있으나 그 자신으로서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예? 살아있을 때도 주님과 교제를 하며 사는 거고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거니까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있는 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유익하죠. 진짜로 그런가요? 여기 예? 이제 문제입니다. 예? 내가 죽는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성도가 이제 솔직히 얘기해라. 잘 됐네요. 라고 한다면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잘 들어라.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성도가 그러면 안 되는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권사님이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 가족이 되는데 어머님이 계셔야 되는데요. 어머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자기 살려달라. 그것,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어서 하늘에 있으나 이 세상에 있으나 다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그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연장을 해주실 수 있죠. 더 사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죠. 그죠?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전체를 다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느 하나만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1, 2, 3을 제가 나중에 그려드릴게요.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삶 전체를 하나님과 연관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합니다.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과 연관하여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육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요거를 삶의 바깥쪽에 놓지 아니하고 이 삶 안에 놓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딱 갈라놔요. 어떻게 갈라놓느냐? 제가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게 다 틀렸다는 게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장단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어떤 거죠? 영적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나중에 다 틀렸다는 게 이제 드러나요. 예? 찬양하는 거. 되게. 영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럼 밥 먹는 거. 예?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예? 육적이, 예? 라고 생각을 자꾸 하죠? 그잖아요? 이게 다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 공부하는 거. 영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MBA 과정을 공부하는 거, 그건 뭐예요? 그것도 영적인데도 우리는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냥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우리 하는 모든 게 다.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 거로 바울이 얘기했던 게 아까 뭐였습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거 어디다 놨죠? 육적인 거에 놨잖아요. 근데 이게 육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영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뭐 이렇게 글자 이렇게 하나 써놓는 거 있잖아요. 그때 쓰면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 그로리아 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다 이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아까 묻고 말죠. 하지 말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진짜여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셔서. 다른 이유가 없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내가 복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될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삶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해도 스스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식사하셨는데 왜 하셨어요? 그냥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엄밀히 생각하면 다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식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해도 다음과 같은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먹고 합시다. 이거 안 돼요. 농담으로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거예요.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애들이 투부정사를 배웁니다. 그죠? 그때 이제 we live to eat,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느냐 뭐 이런 거 하는데, 그죠? 여기에 기독교적인 대답은 있어요. 우리는 왜 살아요? 왜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럴 때 우리의 먹는 것도 영적인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자, 실제로 그럴까? 예?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사하기 전에 뭐 하시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 딱 끝나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기도 끝나고 나서 그냥 먹는 거에 충실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여기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러면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짓겠어요? 그럴 리 없죠. 예?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데이트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적절해요. 데이트 왜 하죠? 이 얘기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에이 목사님, 데이트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 이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결혼하려면 데이트 해야죠. 그래서 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데이트하면서 이상한 짓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데이트할 때 어떻게 그게 뭐 율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있진 않지만 정말 성령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데이트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이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양태에도 그런 거예요.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손자들을,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그 의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냥 이 세상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처럼 하는 성경에도 다 있어요. 다 남들처럼 되기를 원하죠. 근데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 되면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지 말게 없으면 이게 기독교적인 기도예요. 예? 요즘 좀 변했는지 모르지만 구역 예배 때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참여해 보면 다 구역 예배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죠?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글쎄 감사하긴 한데 저게 기독교적인 얘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전부 다가 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으로 살면 재미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영적으로 안 사는 삶이 재미없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원칙상 신약성경에 의하면 다 신령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자라는 말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좀 두드러기가 날려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의 신령한 자라고 하는 관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교회는 좀 나아요. 왜?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통적으로는 신령한 목사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그 목사님 목소리가 좀 쉬어 있어야 돼요. 예? 박영선 목사님이나 제 목사님처럼 이렇게 카랑카랑 하면 신령하지 않아요. 다음에 또, 신령한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 앞에 서 있기가 무서워. 그러죠? 왜? 내 마음을 다 알 것 같아. 예?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건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영험한 무당, 용한 점쟁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존댓말을 하시는 법이 없어. 예? 이렇게 끝이에요. 절대로 존댓말 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거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신령한 거를 대조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몇몇 장로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신약 성경에 의하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예요. 그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가 없어서 육에 속한 자처럼 한다. 왜? 너희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희가 신령한 자처럼 살지 않지 않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너희가 실령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너희는 실령한 자임을 어떻게 해라? 자각하라. 첫 번째 생각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정말 자각하고 산다면 삶이 변할 겁니다. 실령한 자입니다. 그럼 실령한 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산 삶을 돌아봤을 때, 실령한 자답지가 않네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내가 온전히 실령한 자, 답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주께서 나를 신령한 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를 신령한 자라고 해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미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의 근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만일에요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신령한 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신령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다 부족한 줄 알지만 신령한 자라고 조건은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어야 돼. 교회에 있으면 다 믿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임도 믿어야 돼요.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주님, 나를 신령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신령한 자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몇 가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자의 삶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나가게 됩니다. 예? 이거 자체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칙을 예? 성화되어져 나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를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느껴가며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성경적 세계관이 되는 이게 조금 재미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것을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나의 생각들이 성경이 말하는 생각으로 점점 고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의 생각은 대개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의 일도 모르는데 그런 거 어떻게 아냐? 그렇게 대답하니까요. 이게 공자님적인 대답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께서 이 세상에 뭐라고 물어봤었냐면 내가 이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난 어떻게 모른다. 예. 예? 그런 관심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러면 아주 뛰어난 과학자나 철학자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세상은 커다란 폭발에 의해서 시작된 것 같다. 아마도. 이 사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It may be the case. 그러면서 얘기해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어디서 들은 사람은 또 어디서 읽은 사람은 이게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인데요.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큰 폭발에 시작을 했다. 빅뱅 테오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가 있으니까 진짜다. 어떻게 아니야? 책에서 봤어. 근데 그 얘기를 진짜로 했던 사람은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나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예? 그 얘기를 진짜로 한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고 그 얘기를 들고 말하는 사람 뭐라 그래? 확실하다 그래.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 그죠? 우리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 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뭐 위대한 과학자나 철학자였을 것 같진 않으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이 세상 일도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 어떻게 시작되는지, 나이 많으면 또 죽어보면 알겠지 뭐. 아니면, 두 번째, 어떤 과학자가 얘기했는데, 그랬다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참 이상한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식으로 사고하던 사람이든지 전부 다 똑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래요. 이것을 말하는 방도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뛰어난 신학자는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 것하고 다른 식으로 이 얘기를 할까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이 얘기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보경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이신데 신보경 교수님한테 목사님, 이 세상이 창조된 거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이 성경 얘기 외에 딴 얘기 하실까요?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신보경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목사님들 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죠? 그게 바른 신학입니다. 우리 합신이 강조하는 바른 신학. 아주 뛰어난 신학자라고 해서 딴 거에 의해서 그것을 아는 게 아니다. 성경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창조를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도 인정해요. 그런데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창조를 안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요, 참 이상합니다. 창조를 인정 안 하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인정 안 해요. 나머지는 인정해요. 아, 우리가 죄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러나 창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 얘기 안 해요. 참 이상한 겁니다. 그죠? 처음과 끝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특성을 가져 나갈 때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경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신령한 자로서 살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삽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죠? 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요약하면 이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살 때.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딱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섭리하신 거죠.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고 뭐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진짜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과거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도 인도하실까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죠. 그럼 그걸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실현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거를 안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암만 많이 해야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실천입니다. 이제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까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예? 무슨 뭐 이상한 얘기를 들려주시나요? 아니에요. 그죠? 연습을 하겠습니다. 어떤 데서 연습하느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박태현처럼 잘하는 사람은 이제 깊은 데서도 할 수 있겠지만,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떤 데서 연습하죠, 되게? 얕은 데서 연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얕은 데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얕은 데는 어디냐? 성경을 딱 봤을 때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에, 그게 쉽죠. 그죠? 이게 실제 실전에서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는 거짓말을 조금 하는 거고요. B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겠어요? A는 거짓말 하는 거고, 예? 거짓말을 조금 하는 겁니다. B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겠어요? 분명히 B죠. 그죠? 자, 이제 이걸 조금 복잡하게 만듭니다. 거짓말 많이 말고 조금만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게 많이, 근데 참만 얘기하게 되면 그냥 유익 안 생기고 말면 좋겠는데 소리를 왕창 봐요. 네? 그러면 분명히 B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는 게 분명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꾸 어떻게 되죠? 네? A를 향해서 자꾸 갈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거 분명히 알면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A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목사님께 나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번 한 번만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예? 네? 그럼 목사님이, 한 번만 하라고 그럴까요? 예? 네? 물론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기뻐합니다. 예? 네? 그럼 목사님이 하라 그랬더니. 어? 그러나 그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죠. 그러면 목사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를 알았다가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요. 아유, 예? 우리 상황을 목사님 모르시죠?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목사님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성경만 보니까 맨날 저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속으로 불평하면서 갑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천에 있어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원칙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칙대로 갈 때에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죠? 성령님이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이 뭐 인도하실 리가 없으리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대신에 여기 이제 하나가 덧붙여져야 돼요. 내가 이 거짓말 안 하는 거, 이거 거짓말 하는 거니까 이건 안 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이것대로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을 성령님과의 교제 관계 가운데서 내가 이쪽으로 결단하고 가요. 주님, 이게 손해보는 건 줄 압니다. 나한테 얼마나 큰 손해가 있을지도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주와 함께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것대로 갑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갈 때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은데요. 죽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안 죽고 사는 것을 뭐 가끔가다 죽어요. 순교자들. 순교자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안 가거든요. 다 예수를 믿는데도 손해가 갈 것 같으면 그대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진짜 신앙의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내 생각하고 맞는 거는 잘 따라갑니다. 왜? 내 생각에 맞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경 읽으면서 무릎을 턱턱 치더래요. 왜 그러냐. 성경의 생각이 내 생각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하긴 한데요. 그러면 그게 성경 말씀을 안 듣는 것일 수도 있다. 성경은 내 생각하고 다른 것도 얘기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처녀한테 와가지고서는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게 은혜 받은 거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무슨 놈의 은혜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안 됩니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도무지 안 되는 거지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대로 갑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손해날지 알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면 갑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 원칙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성령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이것은 특별히 기도로 표현되어지죠.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마음속에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어려울 때에도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어려운 건 어떤 거예요? 아까는 A는 거짓말하는 거고 B는 거짓말 안 하는 거 성경의 원칙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A와 B가 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싶죠? 우리 마음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기분이 좋아합니다. 그럴 때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죠? 제가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주먹구구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이따 정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둘 다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을 때 주먹구구로 옳은 방법은 어떤 거냐면 그 rule of thumb이 어떤 거냐면 나한테는 조금 손해가 돼도 다른 사람한테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 그게 주먹구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하고 싶죠? 우리한테 유익되게 하죠. 그죠? 이게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럴 때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그러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데 법에 접촉되지 않는데 뭐 그때는 내 유익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벌써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한테는 조금 손아가 돼도 누구한테 유익한다면 남들한테 유익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방식이 그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불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딴 사람한테 참 유익해. 그럼 그것대로 가져야 돼요. 이게 기독교적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디서든지 그래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 가서 사실 때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는 좀 나을 텐데 우리 한국 교회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한참 하다 보면 쭉 이러는 거 많거든요. 근데 이 쭉 그러는 게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딱 그랬을 때 여러분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오늘 또 뭐 잘못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저러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만한 주연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남을 불편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산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는 걸 통해서 남들이 얼마나 유익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예수를 잘 믿기 싫어하는 며느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살아보고서는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는 믿기 싫은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 예수를 정말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이게 참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려면 지난 10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치 내가 며느리처럼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거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다가는 며느리가 기어올라서야 안 돼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손해를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한테 손해가 있을지라도 며느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분이다 그러면 죽어서 정말 저분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나는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다 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식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안 되는 문제가 그 문제더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 옛날에 이제 미국서도 있던 문제인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수능 공부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다 사랑할 수 있는데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게 누구냐? 시어머니.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 그죠? 예수를 열심히 믿는 가정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우리가 이걸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쫓아가서 사는 삶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의 실천이라고 하는 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석으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A와 B가 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이제서부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생각을 할 텐데 나의 생각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공부한 모든 성경 공부를 다 동원하고 다음에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A를 향해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걸 다 생각해야죠. 이게 성령님으로 하는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게 이 세상 근심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이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인다고 그래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날마다 이 세상 근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요? 공상하시라고. 예? 성경대로 안 해요. 맡겨요. 대신에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A대로 하면 어떻게 될 건가? 모든 것을 동원해야 돼요. B대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다 유익한 거죠. 성경이 어긋나지 않으니까. 근데 A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70%쯤 유익하고 B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50%쯤 유익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죠? A로 가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유익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리로는 쉬워요.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개입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미리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B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황우석 선생님만 자료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자료를 조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80%쯤 유익하다고 생각을 자꾸 만들어가고 이게 한 60% 유익하다고 만들어가요. 그래서 조작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B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속의 생각이 성경과 모든 것을 다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도록 해야 돼요. 정말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원리. 예수 믿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걸 하나도 모르면서 살면 예수를 믿는데 참 답답하게 사는 거죠. 부디 바라기는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남북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비결 속에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더 웃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를 계속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기도하고 제가 마칠 텐데요. 대신에 끝난 다음에 제가 저 뒤에 있을 겁니다. 질문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죠.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신 다음에 제가 나중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양식 가운데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옳지 않은 것,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라고 조용하게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사유방식과 특별히 생활감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가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의 백성다운 성화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성령님께 의존해서 할 터인데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기를 위해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 소리에 귀가 들리지 않도록 조용해야 돼 조금 소리를 내어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있는 또는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사오니 우리들의 생각들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번 주를 회개할 수 있도록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가는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주께서 이 일을 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타날 것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출석은 하지만 정말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실현하는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여태까지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정말 좋은 교회로 한국 안에서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지만 정말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형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들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기독교 세관적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은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일에 주께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신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주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령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나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도를 주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첫날 저녁에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생활감정, 잘못된 삶의 양식들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지속되어져 있다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 있으면서도 비기독교적인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현저하게 드러내는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오해하도록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는 안타까움이 되옵나이다. 이 교회에서 열심히 힘쓰시는 이 모든 분들의 이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사고방식,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감정,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개인만이 아니라 각 가정이나 우리 교회 전체가 정말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며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아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옵나이다. 우리의 선배들이 저들을 온전히 헌신했던 것처럼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참 주의 교회를 세워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가장 충실한 정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참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아옵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이 심년 가운데 성령으로 감화하시며 감동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이 우리를 움직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결과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수련회가 마치는 시간 또 박영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뜻에 더 가깝게 나아가며 주의 뜻을 구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